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5절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5절로 19절입니다. 예, 구약 성경 1002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002페이지 구약 성경 1002페이지 정도 되는 이사야 30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냐고
이르기를 하나님아 우리가 말하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너희가 빠른 짓을 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만위의 깃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하시며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그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이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오. 그 안에 이루어진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침묵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린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고정해 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 있고 아버지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섯 살짜리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해주려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요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 엄마가 일어나서 봤더니 부엌하고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엄마들 화가 나시겠어요? 아니면 행복하시겠어요? 효심이 가득한 다섯 살짜리 소년 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서 밀가루며 김치며 온 거실에다 다 쏟아놓고 엄마 생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아가야,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 사금자 중에 매화가 있죠, 매화. 네. 제가 잘못은 거 아닌데, 우리 가는 매화가 있죠. 네. 왜 매화가 사금자에 들어갔을까요? 네? 이뻐서요? 그 길고 고통스러운 그 겨울을 끝까지 견디고 봄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겨낸 역경을 견뎌낸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매화가 사금자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봄에 노래하면 여러분 이런 노래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내 사랑 목련화야 이런 노래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학생 때 그 경희대 엄정혜 교수가 TV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오 제가 그때 제가 야 노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멋있구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음악을 이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 목련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여러분 목련의 노래를 왜 그렇게 아름답게 부를까요? 사람들이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전 목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목련을 잘 연구를 하고 제가 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 목련 나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는데, 여러분, 목련이 이 꽃을 피려고 꽃 먹을 언제부터 형성한 줄 아세요? 저는 1월 2월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언젠가 목련이 있으면 이게 11월부터 이게 꽃먹을 해가지고 이 꽃먹을들이 있는데 한 달 단위로 이 껍데기를 벗겨내요. 그런데 결국 보면은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버틴 녀석만 꽃이 핍니다. 뭡니까? 기다리는 이 침묵과 기다림이 주는 축복이죠. 여러분, 어린 여러분, 매미가 7일 동안 살기 위해서 애벌레로, 이 군병이 애벌레로 몇 년을 탈 수가 있지요?
16년.
16년? 언제로 그렇게 막 찍는다?
7년.
7년입니다. 약 7년이죠. 자, 여러분, 7년을 기다리지 않고 이 군병이가 나 못 기다려! 나 안 돼! 나 빨리 매미가 될 거야! 라고 땅속으로 싹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군병이들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지금 빅토리아에 엄청 돌아다니는 다 까치들의 밥이 있다라고 하는 웃기적한 이야기입니다. 그 7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그 애벌레가 나왔으면 그 애벌레는 반드시 새의 먹잇감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북왕국이 여러분 뭐 세계사를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아시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웃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면서 아 다음은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겠구나 해서 항상 두렵고 그다음에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너무 작게 느끼시죠? 여러분 자신은 나는 왜 건강이 이럴까? 나는 왜 물질이 이럴까? 나는 왜 영어 실력이 이럴까? 나는 왜 인격이 이럴까? 그러면서 여러분 작게 느끼죠. 근데 유다는 너무너무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언제 와서 한번 슉 칼을 휘두를지 몰라요. 한번 휘두르면 유다는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패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강대국에 빌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뭐 했냐면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하고 뭐 했냐면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웃긴 역사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미 이집트라고 하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죠.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위용을 서서히 이 유형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쪼그라들고 약해져가고 있는 그 나라를 가서 붙들고 자기들한테 도움을 구해보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세계 강대국이고 조금 있으면 이 아수르를 어떤 나라로 물리칠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아수르를 금방 물리칠 거고 바벨론이 물리치고 나면 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계 무대를 할 건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유다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혹시 아수르가 쳐들을지 모르니까 쳐들어오면 빨리 말을 타고 도망가야지 우리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우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잠잠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술수를 쓰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도 이 나라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이런저런 나라에 다니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도 왕이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사신을 보내서 여기저기 나라에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겠다 이 나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말씀하죠.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침묵하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묵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서 연관이 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관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임재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침묵. 이제 저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럼 침묵이란 뭘까요? 침묵.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국어에는 침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음. 아주 성경적인 침묵이 아니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음. 그래서 갑자기 진짜 어떤 사람은 사전적으로 진짜 이렇게 해요.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 갑자기 뭐예요? 여보. 여보. 싫단껏? 그래서 침묵이에요. 이게 절대 성경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영어로 silence라고 하는 이 침묵에 대해서 명언을 했는데 제가 이 명언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봤어요.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창조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 침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에는 100번이라도 후회해야 한다. 의미심장으로 하는 거죠.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은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이자 현명한 사람의 미덕이다.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항상 침묵 속에 있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침묵, 우리가 침묵 그러는데 침묵이 뭘까요? 성경적인 침묵이 무엇일까요? 네, 나오네요. 침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라고 좀 더 쉬운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왜 침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의 메시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그분들이 왜 이 신앙의 위인들이 왜 침묵을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의 했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 이사야 30장 15절로 19절 말씀.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메시지,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침묵의 메시지는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유다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아주 작습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본인의 그 유다의 힘으로는 군사력과 정치력과 어떤 외교적인 어떤 술수에도 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뭐 이 땅의 규모를 봐도 수백 배 차이 나고 인구만 해도 군사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나라, 아니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갑자기 피지가 생각나는데, 저기 그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나라하고 미국하고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길게요? 네, 미국에서는 간단해. 여기서 미사일 하나만 날려버리면 피지 끝나 끝장 나는 거죠.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유다에게 직면한 엄청나게 큰 문제, 말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유다에게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덤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잠잠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 침묵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 우리 어린이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성경을 항상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부모님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한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8절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8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과 수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끌어 들자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가르쳐준 이 침묵의 메시지,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감정 있는 대로 다 쏟아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 먼저 말을 해버려. 뭐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막 행동을 해버리네. 하나님이 쟤 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무슨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이 친구는 뭐냐면 막 새삭해서 생각하고 있어. 저 친구 이상한 생각을 하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들, 여러분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을 기다리고 잠잠히 있으면 이게 복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감정 다 표출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보다 우리가 막 앞서서 잠잠하지 않고 막 앞서서 말하고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행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뒤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나 참 네 말 참 웃기다.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하네. 행동한 것 보면서 참 네가 하는 짓이 참 웃기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어떤 말도 어떤 감정 표출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딱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건지, 어떤 말을 해야 될 건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지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지만 그러면 고생길이잖아요. 그러면 힘든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면 우리의 길은 만사 형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되는지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두 번 하고 있는데 다윗의 메시지 1, 다윗의 메시지 2로 가겠습니다. 다윗의 메시지 첫 번째는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7편을 가봅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 구약성경 800몇편 정도 될 겁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을 갑니다. 자, 시편 37편 7절로 11절입니다. 자, 시편 37편 7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형통하며 악한 그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그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을 할 때 했던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 말씀을. 그러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준다는 말인가? 또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주나?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이게 뭐 부를 많이 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땅의 이 개념이 처음에 나올 때를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뭡니까? 가나안의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너희가 내가 인도할 땅으로 내가 거기를 주겠다라고 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죠. 땅. 거기 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에요. 크게 큰 범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이것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땅이지만 우리 삶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도 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물질 없음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풍요, 물질을 많이 줘도 그 사람이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선한 일에 풍족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이 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물질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나는 능력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가 되면 그 능력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하늘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주냐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는데 먼저 행동해버리고 먼저 말로 죄를 범해버리고 먼저 마음으로 범죄를 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내 인생 목표를 이렇게 해버리면 축복 요만큼 받아가도 하나님 이러면은 넌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또 잠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만큼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짠 펼쳐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메시지. 지금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됩니까? 다윗의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자, 시편 6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넘어가 봅니다. 시편 62편 1절로 7절 말씀. 시편 62편 1절로 7절 말씀.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그랬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몸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다윗을 방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엄청나게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막 자기 교만 어떤 이 뭐가 몰려올 때 아 하나님 그리스도가 저를 언제 저를 언제 그래서 아무 불러주라 했다고 그래서 그냥 목동이 났는데 왜 저를 아무 불러줘가지고 저렇게 고생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 딱 측면에 와도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왜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 다윗을 흔들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제거해 주셨어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고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재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 앞에서 잠잠하고 계십시오. 말을 흥분하지 마시고 생각 그리고 행동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던 사람하고 침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를 받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가라, 예, 와라, 예, 또 오다 했는데 이삭 드려라, 예. 항상 하나님이 말씀할 때 뜻이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롯 아세요? 롯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갖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롯도 근데 롯은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한번 찾아보세요. 롯이 여호와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항상 자기가 먼저 행동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딱 갔어요.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그렇게 멸망당한 항상 이래요. 자,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 볼까요? 요셉은요 어디에 팔려가고요? 감옥에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 우리 형들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신. 근데 나중에 참고 기다렸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 총리를 만들려고 그러셨구나. 나중에 깨달았고 그 기다렸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 중에 시몬이라고 레이라고 아시죠?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이 루벤에서 넘어갔고 시몬 넘어갔고 그 다음에 레이 넘어갔고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런데 루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혈통에서 이 그 조상에서 제거해버렸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법적인 어머니죠. 어머니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침소를 더럽겠다. 제키고. 그럼 시므온하고 레이는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디나가 세겜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세겜 왕의 왕자가 디나를 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아주 기가 막힌 꼼수를 부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냐면은 너희가 우리 디나를 데려가려. 근데 이 왕자가 디나를 보고 뿅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디나를 얻으려면 너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랑 결혼할 수 있다는 이 속없는 세계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야. 한 달에. 그리고 2, 3일 지나면 전부 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모르시죠? 남성분들이 아 이러고 다니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전부 세계 사람들이 아 이러고 있을 때 칼을 차고 다니면서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푹푹 쑤시고 다닌 거예요. 다 죽였어. 남자들. 세계 남자들 다 죽였어. 그냥 자기 동생을 수치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랬냐면은 너희 둘이는 이 잔인한 기계다. 너희들의 그 포악 때문에 너희들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껴버린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49장에 창세기.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혈통을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래서 차지해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셉은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사무엘은요 항상 자라가면서 주님 말씀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면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동시에 같은 인물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저기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그 뭐냐 번제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좋은 부위를 칼로 탁 띄어다가 굽지도 않고 날골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면 뭘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거 좋은 거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그런데 항상 엘리의 아들들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한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 사사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 전체가 아버지는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모이고 목뼈가 부러져 죽고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 며느리는 애기 낳다가 죽고 그 태난 애기도 죽고 집안이 피천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아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렸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항상 참지 못하고 성전이 급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기 사울한테 어디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물하고 다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오니까는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때 딱 그걸 보고 뭐냐면은 질서를 하나님의 영적 질서 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질서를 깨뜨린 사울을 보고 너는 너무 앞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더라. 작정하셨더라. 여러분 엘리야 아십니까? 항상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엘리야.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어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 반면대로 죽여! 엘리야 죽여! 그러다가 또 아합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또 부인이 저 애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죽여야 된대! 죽여! 그런 이렇게 했어요. 아주 부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세요? 어느 날 처녀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 임신하게 될 거다. 오! 그럼 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동시에 이건 헤롯은 그냥 감정의 폭발자라고 막 사람들 죽이러 다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헤롯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 춤 나와가지고 헤롯을 먹게 해가지고 죽이죠. 여러분 모세 알죠?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40일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야 우리가 저기 뭐야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우상 단지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이 더 많이 있는데 이것만 요약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마리아, 모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롯, 시므온과 레위, 엘리 아들들, 사울, 아합, 이세벨, 페로당,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축복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침묵을 필요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죠. 인생의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난 인생 그냥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그냥 그냥 포기할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세요. 여러분 결혼 문제 있고 청년들 결혼 문제 있어요. 주님 정말 믿음 좋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청년을 주세요. 20대 좋기도 합니다. 20대 중반이 됩니다. 주님 믿음도 좋고 공부도 좀 잘하고 좋은 학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대가 돼갑니다. 주님 믿음도 좋고요.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 갑니다. 하나님 믿음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이 3대째인 하나님 그런 집안에 시집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남자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고 결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 마인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얼마나 결혼 생활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힘들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잠잠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데 나는 좀 이렇게 되고 싶고 내 인생이 좀 내년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년에 이렇게 되고 3년에 이렇게 되고 쫙쫙 해서 내 인생이 쫙 펼쳐질 텐데 내 인생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집은 좁은 것 같고 내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여기를 보냈어? 아직도 그러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계세요. 하나님이 뜻을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잠잠히 계세요. 아멘? 여러분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우리 남자는 어디 안 했냐 그러면서 막 일으키지 마시고 잠잠하십니다. 잠잠 정말 상담을 해서 도움이 된 사람에게는 좀 말하겠지만은 잠잠하세요. 화가 났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화난 걸 다 쏟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화가 났을 때 심호흡 세 번을 하세요. 풍선에 바람을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풍선이 가득 차는데 건져 터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 주님이 너 화내라 그럼 화내세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분명히 그 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안 드러나는 거면 거짓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한데 드러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야, 누나 드디야 여러분 참 공부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봤다 소문내십시오. 약점 봤다 아 하나님이 나라에는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신 모양이다. 잠잠하고 기도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 네? 약점이 아니라 좋은 일이.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축하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준 그런 때가 본인도 오도록 소망을 보시고 특별한 상황에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갑자기 막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럼 막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말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계실까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침묵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느껴질 모습이 있어. 이미지가 아 저 사람 어쩌다 저쩌다. 근데 자기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느낌을 어떤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켜보고 말을 해야죠. 근데 처음 보고 어쩌더라 저쩌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로 침묵하십시오. 함부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정말 성경은 아닌데 아주 일리가 있는 말.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